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9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 중에 1위는 그 지중해 이탈리아 이 서쪽이죠. 이 지중해 해변의 도시국가인 모나코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 모나코가 제일 오래 산대요. 2위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래요. 의외죠. 그죠? 우리나라가 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80.5세를 살고 있고 여자들은 85.74세를 살아서 남녀 평균 83세를 살고 있는 장수 국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힘들 이게 몸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꽤 오래 삽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 같은 경우는 168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저 끝에 끝머리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63.8세를 산다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보다 20살 정도는 덜 사는 거예요. 흥미로운 통계는 1970년 우리나라 남성이 평균 58.7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60을 못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환갑잔치 하는 게 진짜 맞았던 거죠. 요즘은 근데 환갑잔치 하면 창피해요. 다 그냥 그 정도는 다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1970년만 해도 58.7세를 살았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여자들은 65.6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약 20세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에는 식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만 40세 이상 된 남녀의 이 무료 정기검진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기검진이 비싸니까 잘 안 받고 사는 분들도 많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이 무료로 받게 해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나가면 그거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무료니까 근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심스러운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부는 이 국민건강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는 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다. 보험 혜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료니까 가서 또 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이 보험공단에서 해주는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갑상선 암을 초기에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빠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그런 국민 보건 정책이 아니었다면 치료 안 받고 수년 동안 이 몸속에서 이 뭘 키웠어 이 암덩어리를 키울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병이 더 중해졌을 때는 치료한다는 것도 더 어렵고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2년 전에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이 경각심이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30년 동안 운동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 앞에도 이제 좀 걷는 운동도 좀 하고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프기라도 하면 저의 가족들에게도 참 근심거리예요. 저 하나 때문에 이 제 주변에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의 가족에도 그렇고 또 지금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교회에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근심거리가 되고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 걱정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간에 제게 있었던 이런 일들은 저에게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를 울려줬던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위험 신호를 울려줬던 거죠. 어쩌면 저에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고 사역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저는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는 대환란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대환란의 그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이 땅을 다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의 그 봉인이 해제되는 그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일곱 나팔이 부는 일곱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러면서 일곱 나팔이 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곱 대접이 부어져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가 더해질 때마다 이 땅의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앞 금제단으로부터 큰 음성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큰 음성이 천국의 그 제단 앞에서 확 울려져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중동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역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죠. 유프라테스는 이 중동지역이잖아요. 이 중동은 화약고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사실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뭐 석유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 뭐 종교 문제, 석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은 화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면 거기서 터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적지 않죠. 성경에도 그 의미 있는 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지역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땅의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천사들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수행할 2만만이라는 사람은 2억 명의 군사를 얘기해요. 2억. 여러분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만만, 즉 2억 명의 군사가 일어난, 2억 명의 마병대가 동원된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겠죠. 17절에는 그 말들과 그 말을 타는 이들의 신비스러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불이 나오고 뭐 유황빛의 모습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미래 모습을 볼 때 2억 명의 군사들이 마병대가 막 일어났는데 이들의 모습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요한의 시각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적 표현으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런 모양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병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뭐 탱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장갑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또 연기가 확 일어나고 유황이라는 게 꺼지지 않는 걸 얘기하잖아요. 유황이 나와서 그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어떤 전쟁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에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3분의 2가 살아남죠. 그 재앙 속에서 사람 3분의 2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 엄청난 재앙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과 허무한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과 같이 하나하나 재앙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는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하나 이거 보면은 회개하겠지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않고 있는 모습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을 쳐서 예언할 때 이런 예언을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그냥 한 번에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니느웨 성 40일이 지나면 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요나서에는 보죠. 요나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40일 뒤에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멸할 그 성을요.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켜버려요. 왕이. 니느웨 왕이.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놓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 한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순간순간 주시는 그 감동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버리고 죄들을 멀리하고 주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